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정전 사고와 관계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냐는 질문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나 영향에 대한 추측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이란의 비난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당국은 11일 아스파한 지역의 나탄즈 핵시설에서 핵테러 공격으로 정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정전 사태를 일으킨 핵테러 공격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합병한 크림반도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블링컨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벨기에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국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미군과 나토 아프간 주둔군은 오는 5월 1일까지 완전 철수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블리쥐 반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에서 추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2일 도쿄에서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동맹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모든 새로운 위협에 맞서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보호에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데이비슨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화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신뢰관계 구축과 양국 방위 협력을 강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지난달 F-22 전투기가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1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2주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발리카탄 훈련이 현장 훈련보다 모의 가상 훈련과 시뮬레이션 형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필리핀군 훈련 책임자인 에드가드 아레발로 소장은 대면 교전을 하지 않는 실탄 사격 훈련을 제외한 모든 지상 훈련은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방문군 지휘 협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강경 지휘 진압으로 지난주 또다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최대 명절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군부에 맞선 결집을 촉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3일부터 17일까지 최대 명절인 새해 부축제 틴잔 연휴에 들어갑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새해를 앞두고 구국기도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병력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11일 우크라이나군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의 포격으로 군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여러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함경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는 10에서 5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자가 현 경제난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가 안보 위험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인도주의 위기에 대처할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지도부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그런 상태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열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지도자와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북한 내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월 VOA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여러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남았습니다. 삼중고 속에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진단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포비서대회 마지막 날인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폐막식에서 내부 기강잡기에 나서며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당 중앙위원으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세포비서들이 더욱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100여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한 말로 1990년 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에 따른 기근으로 아사자 수십만 명이 발생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북한 당국이 내놓은 구호입니다. 켄 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기 전 북한이 보내고 있는 대미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ich is, hey, we're suffering economically, which I think is probably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북한이 이번에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이미 여러 악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스 국장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을 향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당분간 대외관계 개선이 어려워 보이고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부를 향해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암묵적으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부패한 습관과 부당한 특권을 포기해 당의 의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더욱 증가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이 당 간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스 국장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까지 맞물린 북한의 경제 상황이 확실히 도전적인 것은 맞지만 지난 1990년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구스 국장은 북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평양 내에서도 정전이 더욱 잦아지는 등 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늘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은 1990년대와 다르고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요원 대부분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외부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지난달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며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탓에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고 작년 8월과 9월에 잇따라 발생한 홍수와 장마로 북한 남부 지역 주민 피해가 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공식 교역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5억 3,90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8.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지난달 31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외 교역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 인적, 물적 왕래가 필요 없는 전력 수출을 제외하고는 교역 내용이 거의 없다며 실제로 이 기간 전체 북중 교역액 327만 달러 가운데 324만 달러가 전력 교역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부자재와 식량 등의 생필품 수입이 끊겨 물가도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I won't speak to any comments made from Mr. Bolton, but I definitely want to reinforce and undersco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9일 전화 브리핑에서 전날인 8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에 회의감을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강조한다면서 알다시피 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북한과 한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say and underscore is the commitment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한국과의 약속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선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제조창인 신포 조선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한 모종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0일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신포조선소에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발사관을 정비하거나 더 큰 SLBM을 담을 수 있는 새 미사일 발사관이나 새로운 발사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또 지난 6일엔 그동안 신포조선소 정박장 내에 있었던 바지선이 다른 선박에 예인돼 제조창 옆 부유식 드라이독에 저반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도 지난 8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수주 사이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첫 탄도미사일 발사용 디젤 잠수함의 진수를 위한 사전작업 또는 장기적인 SLBM 시험 준비 등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전략적인 효과를 노리고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신형 잠수함 진수 또는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경두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기존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과 신형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7월 새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했는데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3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량형 잠수함의 건조 완료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한 뒤 2년이 흐른 만큼 잠수함 건조가 끝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지난 1월 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각각 신형 SLBM 북극성 4시옷형과 북극성 5시옷형을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태양절에 즈음해선 3000톤급 새 잠수함의 진수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체제 결속 강화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압박용으로 태양절을 맞아 기존과는 다른 신형 무기체계를 과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000톤급이면 꽤 크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면 사실상 그 안에 SLBM이 완성이 돼서 발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감론을박이 되면서 자신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보여준다면 역시 3000톤급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신형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8로스의 분석대로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다면 기존 모델보다 직경이 큰 북극성 오시옷형에 맞는 발사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은 핵포기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SLBM을 발사하더라도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강대강의 대치 상황을 원하고 있죠. 지금 북한은 항상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거예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신무기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절 즈음한 SLBM 시험 발사 여부는 대미 외교 전략적인 고려보다는 시험 발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입니다.
제재는 상수이고 북미 관계도 변수 크게 바뀌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로드맵을 간다고 보는 거고요. 8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군사력의 현대화 부분은 계속 어쩐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넘어서 SLBM이라든가 또 ICBM 또 인공위성까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무기로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력갱생을 위한 경제전략 이행에 전념하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선 당장 대외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별 실익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이 비핵화 협상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SLBM 카드를 압박하게 해서 써버리게 되면은 사실 전략적인 카드를 너무나 빨리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켜보거나 좀 저강도의 시위는 가능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선을 넘었을 때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또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결의 위반 행위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AI 전략을 관장하는 군 고위 관계자들이 향후 모든 전구 사령부에 인공지능 역량을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 의회에는 인공지능 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워크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 NSCAI 부위원장은 9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인공지능 분야는 핵심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회의 NSCAI는 2018년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국가안보와 연계한 총체적 인공지능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756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워크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를 토대로 연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크 부위원장은 우선 보고서 권고대로 국방부 부장관과 합참차장, 국가정보국장실, ODNI 수석부국장이 참여하는 3인 상설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 관련 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국방안보전략 NDS 목표와 연계한 인공지능 역량 도입과 통합전략 외에 2025년까지 상응한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올 회계 연도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워크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또 미 합동군 내 인공지능 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자원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국방부가 약 80억 달러를 매년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하길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워크 부회장은 모든 단일 통합 전투 사령부들의 상설 인공지능 개발 전담 부서 설립을 예고하면서 전장 임무와 연계한 작전 개념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recommend standing up an AI development team at every single COCOM with four deployable elements.
인공지능은 지휘관에게 마음의 안경과 같으며 인간이 해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기계 학습을 통해 해석하도록 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개념을 추론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크 부의장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적대 세력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 모든 정부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합동 인공지능 정보센터장인 마이클 브로웬 해병대 중장은 이날 현재의 개별적인 인공지능 연산 기능 개발 추세에 더 나아가 작전 측면에서 연결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작전 역량은 현장 사령관과 개별 군 역량의 통합을 통한 세계 규모의 전장 인식 능력의 개선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부가 강조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의 구현에 있다고 그로엔 중장은 밝혔습니다.
This will give us the capability to have global situational awareness and then to achieve the goals of what's described in ZC2.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운용하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구조 도입이 핵심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이 이 체계 도입을 공식 표명한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와 연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워크 부의장은 미국이 이 같은 전략을 단독 추진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동맹과 우방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의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promote AI interoperability and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across among our allies and our partners.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회의 NSCAI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도전에 맞서 AI 기술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기술, 적대적 병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과 절차를 적용하는 면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미국과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의 눈 외에 일본, 한국, 인도, 타이완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하원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하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 결의안까지 나온 건데요. 미 의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트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8일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직계 이산가족들의 상봉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 내 이산가족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적집사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서로 연결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 이어 가족은 분리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간 물리적 혹은 가상 접촉, 메시지 교환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 분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지역구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며 이 결의안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고통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약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60년 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전쟁으로 파괴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단합해 이런 끔찍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당적 결의안을 함께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 하원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과 논의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은 지난 회기에도 하원에 상정돼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북한 자유연합이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 수전 슐티 대표는 9일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행사 주제는 개방 북한, 오픈 노스 코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슐티 대표는 올해 거의 모든 행사는 화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탈북민들에게 주제와 관련한 관심사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보통 때 같았으면 행사를 위해 대규모 탈북민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계속되는 여행 제한 때문에 화상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조만간 들리지 않으면 오는 30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위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대사관 앞보다는 이 같은 비극에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회고하는 새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북한 인권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돌아보며 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 면책의 행태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책 제목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활동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사용된 문구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punity is a phrase that was us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면책의 행태라는 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행태를 가리킨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톰 렌토스 전 하원 의원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법률 발의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고 그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한 자신의 경험이 이 책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표현과 종교, 이동의 자유 부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새 책에서 북한의 인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 더디지 않냐는 질문에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킴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변하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킴 전 특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인권 특사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힌 만큼 특사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mmitted to the values that are reflected in the U.S. founding document.
킴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할 새로운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의 건립 사상에 반영된 가치, 인권과 헌법에 대한 공약에 전념할 사람, 또 세계 인권 선언을 이해하고 이에 전념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는 킴 전 특사가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제재에 따라 동결돼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결자금 해제 방안을 승인할 것이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고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량이 묶여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결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것이고 이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동맹인 한국이 한국 케미호의 석방을 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이 양호하고 선박과 화물의 재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환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선박 억류 직후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의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당초 선박 억류 이유로 들었던 환경오염과 관련된 근거는 끝까지 제시하지 않았고 사법 절차 등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오는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 또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일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이 이날 각국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 조직위가 조정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많은 나라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지 문제의 해결에 시술을 고도다려면 서로 해결하는 것이 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던 일본의 구상도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기자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던 스가 요시대 총리의 구상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그 좀 비서하고 좀 회담을 하고 싶다고 뭐 제자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북한이 피랍 여성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인데 이 중 5명은 이미 돌아왔고 12명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올림픽 불참 발표가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려면 주무부서인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불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OC 대변인은 6일 IOC는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른 올림픽 게임 참가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신청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IOC 회원국은 헌장에 따라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IOC 대변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코로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회의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일본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계자에 만났을 때가 작년에 1월달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당연히 올림픽 가겠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나왔으니까 같이 놀랐는데 저번에 그 당대회 때 역시 그 뭐 선태성 그러니까 그때 그 당대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랑 약간 저 제가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아 역시 참가하겠다랑 그 의지를 그 북한 쪽에서 보이는지도 모르겠다랑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발표한 시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 시작되는 만큼 개회식까지는 아직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려된다면 5월이나 6월에 결정해도 될 텐데 북한은 전 세계 나라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교해도 북한의 이번 불참은 이례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참가 마감 시한은 20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참가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경우 개막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참가를 결정한 반면 이번에는 100일이나 남겨두고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게다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관련 보도가 없는 것은 물론 북한 외무성도 아무런 언급이나 발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둘러싸고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코로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끝내 불참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북미 관계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가지 그 올림픽 그 전문가 하더라도 그런 후이 발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너무 어렵게 올림픽 그 전문가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의 불참 결정이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입니다.
사실 북한이 계속 참가하지 않겠다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나머지 석 달 정도 있습니까? 100일 정도 있습니까? 아, 올림픽 개최까지. 예, 그 직전에 아니 역시 참가하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며 올림픽 참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a strategic message to try to influence the U.S. North Korea policy review.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 정상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자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조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아 포항제철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활용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교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수교 배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 100억 달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조 국교정상화 추진의원연맹은 납치 문제와 북일 수교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등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인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함경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는 10에서 5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2도, 양덕 아침 7도, 낮 13도, 신의주 아침 4도, 낮 13도, 부성 아침 5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가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9도, 단계 아침 2도, 낮 10도, 희천 아침 6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13도, 개성 아침 10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3도, 신계 아침 1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18도, 장전 아침 10도, 낮 19도, 평강 아침 8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다가 함경 남도는 흐리고 함경 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18도, 장진 아침 0도, 낮 5도, 청진 아침 7도, 낮 14도, 김책 아침 7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2도, 낮 6도, 김영권 아침 1도, 낮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1에서 2미터, 오후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동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2에서 5미터, 오후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 서해북부 먼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짐바브웨 민주변화연합당의 텐다이 비티 부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됐습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짐바브웨 정권이 해온 공작 정치의 결과로 39명의 민주변화연합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81명이 선출된 관리들을 몰아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수백만 짐바브웨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3월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짐바브웨 정권 인사들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사들을 겨냥해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내려진 행정명령 13238호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짐바브웨의 의도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막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과 위협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짐바브웨 정부 당국이 민주변화연합당 지도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탄압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짐바브웨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선택적으로 해서 선거를 무한정 늦추고 있는 것과 야당의 집회를 금지하는 반면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연합외국 전선의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집권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연합외국 전선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반대파나 비판자를 침묵시키는 등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짐바브웨 정부에게 헌법과 국제적 약속에서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정전 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냐는 질문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나 영향에 대한 추측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이란의 비난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당국은 11일 아스파한 지역의 나탄즈 핵시설에서 핵테러 공격으로 정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정전 사태를 일으킨 핵테러 공격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간의 회담이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어렵고 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력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합병한 크림반도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블링컨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벨기에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국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미군과 나토 아프간 주둔군은 오는 5월 1일까지 완전 철수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에서 추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2일 도쿄에서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동맹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모든 새로운 위협에 맞서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보호에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데이비슨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화하는 안보 위험 속에서 신뢰관계 구축과 양국 방위 협력을 강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지난달 F-22 전투기가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1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2주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발리카탄 훈련이 현장훈련보다 모의가상훈련과 시뮬레이션 형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군 훈련 책임자인 에드가드 아레발로 소장은 대면 교전을 하지 않는 실탄 사격 훈련을 제외한 모든 지상 훈련은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방문군 지휘 협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강경 시위 진압으로 지난주 또다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최대 명절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군부에 맞선 결집을 촉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3일부터 17일까지 최대 명절인 새해 물축제 띵잔 연휴에 들어갑니다. 미얀마 총파업위원회 대표는 페이스북에 띵잔은 군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면서 국민의 힘은 국민의 손에 달렸으며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에 맞서 결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자가 4억 건이 넘어섰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아워 월드인 데이터는 지난 10일 4억 3,6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억 1,700만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